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공중훈련의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도 축소해 실시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윌리엄범 미 합참본부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예정된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과거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규모가 줄어든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 부국장은 이번 훈련에 병력이나 군용기가 얼마나 동원될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 2007년부터 9년간 매년 12월에 실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7년 12월 훈련에는 12,000명의 병력과 군용기 230대가 참여했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슬람 무장조직 IS 소속 포로들을 오는 11일부터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오늘 슐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부 장관을 인용해 터키 정부가 IS 소속 포로들을 11일부터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그간 유럽 동맹국들이 자국 출신 IS 포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터키 정부는 포로들 국적이 취소됐더라도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오늘 시리아 북동부를 다시 순찰했습니다. 두 나라군이 해당 지역을 함께 순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뇌사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른바 집단 자위권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한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나토 전체가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토의 현실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분담금 문제와 시리아 내 내전 대처 등 각종 현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 있던 대학생 한 명이 오늘 숨졌습니다. 현지 병원들은 홍콩 과기대학 2학년 차우추록 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우 씨는 지난 4일 시위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의식이 없었던 차우 씨가 당시 시위에 참여했는지 또는 경찰과 충돌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복면한 시위대 약 1,000명이 진상규명과 경찰 해산 등 구호를 외치며 도심에서 행진했습니다. 한편 홍콩 당국은 차우 씨 죽음에 대해 조의를 나타냈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을 계기로 시위가 발생했고 이는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졌습니다. 22주 동안 계속된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현재 시위대는 캐리남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관세 철회 방안에 합의했다는 중국 정부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어제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현 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미중 양측이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 당국자의 주장에 대해 이미 어제 상무부 브리핑에서 매우 전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더 보충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AEA는 이란이 농축을 시작했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는 것을 사찰 요원이 지켜봤다고만 전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어제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지난 2015년에 맺은 핵합의는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취하자 단계적으로 핵합의 이행을 중단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기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죠. 올해 유독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그런데 영국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로 기후 파업이 뽑혔습니다. 콜린스 사전은 올해 들어 기후 파업이란 단어 사용이 지난해보다 100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기후 파업은 기후 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회의 당시에 펼쳐진 집회를 계기로 처음 언급이 됐는데요. 또 스웨덴 출신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양에 의해 자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뉴욕에서는 UN 연차총회로 전 세계에서 몰려든 100만 인파가 기후 파업을 위해서 거리로 나섰고요.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 변화를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단어가 올해 단어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이 올해 단어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올해 역시 자연보건도 기후 파업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고요. 이 밖에 스스로 몸매에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바디 포지티브의 약자, 보포, 사회연결역망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플루언서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3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주말인 내일 북한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5도, 신의주 2도에서 1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도에서 17도, 함흥 2도에서 15도, 청진 지역은 2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Brothers 4의 노래인데요. 한번 기억해봐요. 당신이 다정하고 풋풋했던 젊은 시절을요. 혹시 기억이 나면 그 추억을 따라가 보세요. Try to remember 들어보시죠.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rain was yellow.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Love was an ember about to blow.
snow will fall. Leaving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Even December, our hearts should remember and foll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 철회를 합의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바레인에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발족식을 열고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앞두고 기념행사가 베를린 시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7일 중국에서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쪽에서 이를 부인했군요.
그렇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7일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에선 양측이 합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 데 합의했고 이번 조처는 1단계 무역 합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양국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관세를 취소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나바로 국장은 양측 대표단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이 일방적인 발표를 내놓은 중국 상무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중국 당국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중국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는데요. 나바로 국장은 하지만 관련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 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차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거기엔 기존 관세 폐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혼선을 보이고 있지만 1단계 무역 합의에 기존 관세 철폐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건가요?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주무부서인 미국 무역대표부나 상무부 쪽에서도 아직 반응이 없는데요. 미국 무역협상단 일원인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1단계 합의에 대한 공식 서명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오긴 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12월 15일 이전에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될 것을 시사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과정에서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은 지난 2018년 7월 6일 이후 3,6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에 맞서서 중국은 대미 수입품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1,1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에도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치에 대한 현행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나바로 국장이 관세 철회 합의 내용을 부인한 데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광 대변인은 전날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며 그 외 더 보충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는 말이 엇갈리고 있지만 1년 넘게 끌어온 미중 무역 분쟁이 1단계의 합의에 도달하는 등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중국의 대미 무역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8일 중국 정부가 내놓은 해관 총사에 따르면 10일 중국의 대미 수출은 3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미 수입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 수지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10월 수출액은 약 2,1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해와 비교해 0.9% 감소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이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좋은 성적을 보인 겁니다. 수입액은 1,70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역시 시장의 전망치 7.8%에 비하면 감소폭이 줄어든 겁니다. 이로써 중국은 수출은 3개월, 수입금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중 양국의 무역 합의가 진전의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의 무역 환경이 회복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관세가 빠른 시일 내에 철폐되지는 않아 보이는 만큼 내년에도 무역 간 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가 임무를 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해군은 바레인에 있는 미 오함대 기지에서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 지휘통제부 발족식을 열고 임무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제해양안보구상을 결성하게 된 배경이 있죠.
네, 미국은 지난 5월과 6월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자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자, 이후 해당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상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동맹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발족식을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했군요.
네,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구상하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요청했는데요. 바레인이 지난 8월 IMSC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9월에 동참했고요. 호주와 영국 등 서방국 역시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에는 알바니아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를 밝혔습니까?
네, 미 오함대 사령관 진 멜로이 중장은 발족식에서 IMSC는 걸프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방어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협에 대비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지 지역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IMSC 지휘통제부는 이 참여국의 해군과 협력자들이 보낸 정보를 조율하는 곳이 될 것이고 구축함이나 호위함 등 대형 함정과 소형 함정, 순찰기 등이 호위 순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국이 멀리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중동 지역 안보와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들이 결속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연합체에 대응하는 국제군사연합체를 만들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할 목적으로 IMSC를 발족했는데요. 중동 지역이 안정되면 임무를 중단하는 건가요?
멜로이 중장은 발족식에서 이 단기간의 임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위협이 존재하는 한 임무를 방어하는 임무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미 해군은 IMSC가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걸프 해역과 호르무즈 해역, 오만만 등에서 항행과 교역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서 냉전의 상징물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주년을 맞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9일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인데요. 이를 앞두고 베를린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베를린의 명소이자 독일 분단 시대의 유일한 이동 경로였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3만 개의 리본이 설치됐는데요. 독일 국민 3만 명이 자필로 소망을 적어 넣은 겁니다. 또 관련 영상 상영, 전시회, 음악회 등 여러 축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패전국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면서 세워졌는데요. 당시 동독의 공산당 정부는 주민들이 서독으로 계속 넘어가자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1961년 3.6m 높이의 벽을 세웠습니다. 이후 장벽을 넘다 경비병에게 사살되는 등 장벽을 넘다 숨진 사람이 수백 명이 달하면서 베를린 장벽은 동서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됐습니다.
그랬던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진 겁니까?
이 자유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커지면서 구소련을 주축으로 한 동구권의 개방정책의 물꼬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7년 6월 10일 독일을 방문해 구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서기장에게 베를린 장벽을 허물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역사적인 명연설로 남은 레이건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네,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촉구한 대로 베를린 장벽은 2년 뒤인 1989년 11월 9일 결국 붕괴됩니다. 이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 조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수천 명의 독일 주민이 베를린 장벽에 올라타고 또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고요. 혼란한 상황에서 경비병들이 국경을 개방하면서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후 동독과 서독 간의 자유 왕래가 허용되면서 현재 베를린 장벽은 일부만 기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도 끝을 맺게 되죠.
네,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로 몇 주 뒤인 1989년 12월에 지중해 몰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냉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페테스트로이카, 즉 개혁, 개방 정책을 지지하면서 평화적으로 냉전 시대가 저물게 되는데요.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뤄졌고요. 사회주의를 대표하던 구소련 역시 1991년 붕괴됐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독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경제 발전을 비롯해 많은 성취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9월 독일 통일 기념일 앞두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대단한 발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서 지역 간에 남아있는 격차는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통일 당시인 1990년 소독 지역의 43%에 불과했던 동독 지역 경제력이 현재 75%까지 올라왔다며 대단한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통일 전 동독에서 자란 첫 번째 총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하지만 독일이 완전한 통일을 이룬 건 아니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독일 통일 29주년이었던 지난달 3일 메르켈 총리는 이 독일의 통일이 여전히 진행 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완전한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모든 독일인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일 국민은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냉전 시대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출범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헝가리와 폴란드 등 구소련 동맹국들도 회원국이 됐는데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나토 병력의 영구 주둔을 요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력을 확장하는 등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다시 고려 중입니다. 믹 벌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하원 탄핵 취소와 관련해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난 5일 실시된 선거에서 관심을 끄는 주민 발의한 투표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또 한 사람이 뛰어들지도 모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인데요.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엘라바마 민주당 예비선거에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측근들이 밝혔습니다. 엘라바마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자가 가장 빠른 곳 가운데 한 곳인데요. 바로 8일이 마감일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전에도 대선 도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올해 초에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자신이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면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당시 워낙 높은 상황에서 별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왜 다시 마음을 바꾼 걸까요?
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사람들이 본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기에 역부족이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건데요. 이 진보 성향인 워런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이 본선거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이룰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77살이고요. 이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를 설립하고 키운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 시장을 지냈는데요. 처음에는 공화당 소속으로 나갔다가 2007년에 공화당을 탈당했고요. 2018년부터는 민주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막강한 자금력, 이 개인적 부에서 나오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 경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 중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의 대변인인 하워드 울프슨 씨는 블룸버그 전 시장이 민주당원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프 센션스 전 법무장관이 다시 연방 상원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션스 전 법무장관이 7일 내년에 엘라바마주에서 연방 상원위원회 선거에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션스 전 장관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 동안 엘라바마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위원을 지냈는데요.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상원을 떠났습니다.
지금 현역 상원 의원은 누군가요?
네, 민주당 소속인 덕 존스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에 이 세션스 전 장관의 남은 임기를 놓고 치른 선거에서 성추행 논란에 휘말린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했는데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세션스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 사실상 경질됐다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이 세션스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연방 상원의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됐었는데요. 하지만 세션스 전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뗀 겁니까?
네, 이 세션스 전 장관 본인이 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선 본부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당시 이 미국 주재에 러시아 대사를 만났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세션스 전 장관은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전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떼면서 이 특별 검사가 임명되게 됐다고 반발했고요. 그동안 세션스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세션스 전 장관이 다시 연방 상원에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엘라바마 유권자들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세션스 전 장관의 경쟁자들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엘라바마 출신인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세션스 전 장관이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하원 소환장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벌이고 있는 연방 하원이 7일 늦게 멀베인이 대행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앞서 멀베인이 대행에게 8일 비공개 청문회에 나와 증언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멀베인이 대행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소환장을 보낸 거죠.
멀베인이 대행이 소환장에 응할까요?
네,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앞서 하원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요. 여러 관리가 하원 소환장을 받았지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7일 비공개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자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멀베인이 대행의 증언을 듣고 싶어하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에 앞서서 이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이 군사 원조 집행을 보류했는데요. 당시 이 멀베인이 대행에게 원조 보류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지렛대로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의혹에 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멀베인이 대행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관련해 대가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맞습니다. 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 정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 말을 번복했고요.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원이 그동안 비공개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 내용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7일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조지 켄트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증언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마이크 앞에서 이 조사, 바이든, 클린턴 이 세 가지 단어를 언급하길 바랐다고 켄트 부차관보가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조사한다고 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랐다는 건데요. 켄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켄트 부차관보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 공개된 증언록을 보면요. 이 정치적 동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법치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고 합니다. 켄트 부차관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도 비판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를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줄리아니 변호사가 국무부와 상의 없이 뒤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건데요. 줄리아니 변호사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며 비방전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도 그 표적이 됐었다면서 조용히 있으라는 조언까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결국 올해 초에 이 보직에서 해임됐는데요. 민주당과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줄리아니 변호사가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뒤에서 외교 활동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은 미국의 선거일이었습니다. 여러 주와 도시에서 새로 대표를 뽑았는데요. 이날 지역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결과 정리해볼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살펴보면요. 이 우선 뉴욕시에서는 시의회 선거 투표 방식을 바꿨습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 한 사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1위, 2위, 3위 등 순서를 매겨서 찍는 선호 투표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건데요. 이를 종합해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지역 공무원이나 주립대학 교직원을 임명할 때 소수계 우대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주민 생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투표로 직접 결정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에서는 길 이름을 바꾸는 발의안도 통과시켰는데요. 마틴 루터킹 박사 대로라는 이 도로명을 이전 명칭인 이 파세오 대로로 환원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여론 때문인데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0년대 흑인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미국에서는 1월에 이 마틴 루터 킹의 날이라는 연방 기념일도 있는데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1월 시의회가 찬성 8표, 반대 4표로 이 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흑인 주민들이 대다수인 주변 지역에서 이전 이름을 더 선호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전 이름을 더 좋아했을까요?
네, 뭐 위인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 역사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당 도로는 캔사스 시티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가장 오래된 교통로 중 하나인데요. 오랫동안 이 길의 이름이었던 파세오가 주변 지역의 정체성을 더 잘 나타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주민 발의안을 투표했나요?
네,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시 당국이 판매 금지 방침을 정하자 일각에서 그 시행을 막는 주민 발의안을 이번에 표결에 붙이게 했는데요. 80% 이상의 반대에서 부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 선거도 또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첫 흑인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던 민주당 소속 런던 브리드 시장이 60% 넘는 득표율로 재선됐습니다.
그 밖에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끄는 결과로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에서 화제의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엘건키언 지역에서 승리한 줄리 브리스크먼 당선인인데요. 지난 2017년 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옆으로 지나가는 트럼프 대통령 탑승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욕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취재진이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급속히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브리스크먼 당선인의 직업이 원래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브리스크먼 당선인은 당시 사건 직후에 연방정부 상대로 계약 사업을 하는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이 지역 출신 제니퍼 웩스턴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이번에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했습니다. 그 결과 현직인 공화당 소속 수잔 볼프 이 슈퍼바이저를 누리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슈퍼바이저라고 하면은 시나 카운티 단위 지방 정부의 행정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선거는 어떻게 됐나요?
네, 민주당 소속 제임스 뮬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뮬러 당선인은 피트 부티지지 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는데요. 부티지지 시장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앤디 비쇼 후보에게 밀린 맷 베빈 법무장관이 주지사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개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6일 선거 당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날아라 울새야 날아라 높이 높이 하늘로 Fly Robin Fly 들어보시죠. Silver Convention이 부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9월 시작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연방하원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공개 청문회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이 탄핵 조사를 개시한 이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9월 24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Of impeachment inquiry. The president must be held accountable. No one is above the law.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수반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던 일에 관한 건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갈 것이 유력한 당내 경선 주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탄핵 사유에 관한 미 헌법 규정.
그렇다면 미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이 탄핵 근거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반역이나 수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어떤 게 고도의 범죄와 비행인지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는 건데요. 고위공직자의 특정 행위가 탄핵할 만한 일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가 완벽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악관이 해당 통화의 녹취록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화당 집회에는 녹취록을 읽어보라고 적힌 웃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정도의 통화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통화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은 녹취록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이 과연 통화를 직접 들은 게 맞냐면서 녹취록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통화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요청과 연계한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대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인정한 진술이 속속 알려지면서 상황은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사일정 참가 권리를 배제한 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탄핵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 in American history, probably in history, but in America.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백악관과 국무부 등 행정부 각 기관은 소속 인원과 조직의 탄핵 조사 협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여론.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은 찬반이 갈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찬성 의견이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인데요. 친공화당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였는데요.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5%였습니다.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5%였는데요.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각각 47대 45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달 초 조사에서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4%로 줄었는데요.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0%로 낮아졌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격차가 51% 대 40%로 벌어진 건데요. 이제 미국민들은 탄핵에 대해 더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하원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그동안 이뤄진 비공개 증언의 발언록도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상황 진전에 따라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 이후 절차.
미 헌법은 의회에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권을 부여했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관련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권한을 특정 당파가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보다 신중히 결정하게 만든 건데요. 하원에는 탄핵 조사권, 상원에는 탄핵 심판권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조사가 마무리되고 공식 문서로 정리하면 상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여서 의결이 어렵지 않을 전망인데요. 상원은 이를 받아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 변호인 등을 불러 탄핵 심판에 착수합니다.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 민형사 재판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은 심판 과정에 발언권이 없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표결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 파면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00석 가운데 3분의 2면 67석인데요.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선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 4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합류하지 않으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한데요.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큰 변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이전에도 탄핵 대상이 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전후 수습 방안을 둘러싼 대립,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수습 직원과의 성추문에 관한 위증, 그리고 사법방해 등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례 모두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974년에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회에서 추진했는데요. 하원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사무실에 공화당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한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책임을 추궁받았는데요.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을 거쳐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닉슨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입니다. IMF 새 총재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최고경영자가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총재에 이어 두 번째 IMF 여성 총재가 됐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 66세로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 불가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있는 카를 마르크스 고등경제연구소에서 정치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1976년 이곳을 졸업한 뒤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을 접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후 세계은행과 EU 집행위원회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1월 세계은행 최고 경영자가 되기 전 EU 예산 관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IMF는 지난 1945년 출범한 이후 관례로 유럽에서 총재를 맡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1일부로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총재에 임명된 뒤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경제와 재정체제의 안정을 돕는다는 IMF의 임무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역 분쟁이 상존하며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IMF 총재가 된 것이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정국을 자세히 살펴보고 뉴스 속 인물로 크리스탈레이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Abominabl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 이인은 아파트 옥상에서 서린 예티를 만납니다.
Who's the yeti on my roof?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들인 진과 펜과 함께 예티에게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They're gaining on us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looking for you.
Go faster!
You can do magic?
This is amazing! This is impossible!
I wish Dad were here to see this.
You know you're away.
They're gaining on us.
They're gaining on us. 오늘의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Gaining on someone 하면 누구누구를 따라잡다, 따라잡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e's leading the race, but the other runners are gaining on her. 하면 그녀는 달리기 경주에서 선두하고 있지만 The other runners are gaining on her. 다른 주자들이 그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영화 장면에서 들었던 They're gaining on us는 그럼 그들은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우리 따라잡히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Is that your home?
귀여운 예티, 에베레스트의 귀향을 도우려는 이 세 명의 노력은 그를 포획하려는 동물학자에게 회방받고 세 명의 어린이들은 에베레스트와 함께 뜻하지 않은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They're gaining on u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re are people looking for you.
Go faster!
You can do magic?
This is amazing! This is impossible!
I wish Dad were here to see this.
You know you're away.
They're gaining on us!
오늘의 표현은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They're gaining on us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ree Dog Night의 Never Been to Spain. 스페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음악은 좋아해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I never been to Spain But I kinda like the music See the ladies are insane there And they sure know how to use it They don't abuse it, never gonna lose it, I can't refuse it.